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행복하여라 여덟 번째 시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해 주시고 말씀에 관해 주셔서 주를 위해서 삶을 들여 기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여 쓰임받아 이 생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 천국에 상급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 이렇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달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곧 우크라이나가 패망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오늘까지 3주 이상 이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니까 해 여론이 엄청 나빠졌지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강력한 반발로 러시아 군인들이 죽어나가면서 이제 러시아 국내에서도 반전 시위가 엄청 거세지고 있잖아요. 그러자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드디어 또 다른 카드를 뽑아들었어요. 그 용병을 고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참전 의사를 밝힌 약 4만 명의 시리아 병사들이 곧 우크라이나 전방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시리아 병사들이 목숨을 내놓고 남이 전쟁에 뛰어든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새로 입대하는 용병은 대부분 시급이나 1급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한 달 월급으로 받는데 15불입니다. 내가 이 기사가 이게 정확한지 알 수가 없어요. 뭐 그래도 그냥 예, 신문에 실린 기사니까 제가 다시 눈을 씻고 봤는데 시급이 한 시간당 15불이 아니에요. 하루 일당도 아니야. 월급이 15불. 군인 한 명당 목숨값으로 600불에서 3000불 사이 계약을 맺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돈도 오랜 내전으로 완전히 경제가 망해버린 시리아 사람들에겐 현재 저들이 자기 나라에서 간신히 얻은 일자리에서 받는 급여의 25배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시리아 용병은 단돈 600불에 자기 목숨을 팔아서 남이 나라 전쟁에 뛰어들어 최전방에서 우크라이나 백성들과 싸우게 됩니다. 시리아 용병을 보면서요, 오래전 월남에 파병됐던 파월 장병들이 서글프게 떠오릅니다. 남이 나라 전쟁에 뛰어들어서 온갖 지뢰와 보비 트랩이 깔려있는 정글을 헤치며 최전방에서 목숨을 내놓고 싸웠어야 했을 오래전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의 월남전 참전은 겉으로는 명분은 그럴싸했지요. 공산주의로부터 아시아 국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내막은 지극히 돈 때문이었습니다. 월남전 참전의 대가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경제 원조 자금을 지원받았고 병사들의 피값으로 경부 고속도로가 완공됩니다. 1963년 한국의 1년 수출 총액이 겨우 9천만 불이었어요. 1년 동안 온 나라가 힘을 기울여서 돈 번 게 전체 나라 9천만 불. 지금은 뭐 한 사람도 9천만 불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1964년부터 그런데 73년까지 이어진, 그러니까 한국은 진짜 찢어지게 과거는 가난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9천만 불이 오늘날 9천만 불은 아니겠지만 1964년부터 73년까지 이어진 이 월남전 참전의 경제사회적 가치는 당시 금액으로 무려 50억 달러였다고 하니까 이 월남전 희생의 가치는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결코 적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왜 거기까지 가서 남의 전쟁에 뛰어들어 목숨 버리면서 싸워야 했을 그 이유가 그 돈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미국도 경제 지원을 약속하면서 자신들이 시작한 월남전에 한국 용병을 파견하는 일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결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월남전으로 미국인의 희생이 커지면서 미국 내 반전 여론이 광범위하게 일어났었거든요. 이 여론을 무마시키려면 더 이상의 미국 군인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그리고 미국 군인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용병을 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었어요. 그 돈이 다 군인들에게 간 게 아니죠. 정부에서 다 돈 타간 거지만 목숨값 받아가지고. 근데 3분의 1,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한국군의 월남전 참전이 결정된 겁니다. 한국에서 남쪽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과 아무 원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고 죽이는 전쟁은 잔인한 겁니다. 그리고 용병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 이입이 없기 때문에 용병이 개입된 전쟁은 훨씬 더 잔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한국군은 월남전을 통해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진짜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저는 한국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예.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뭔가를 자꾸 무슨 배상해달라고 할 때마다 내가 떠오르는 건 저는 월남 사람들이에요. 진짜 심장이 턱턱 막혀요. 우리는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도대체? 남의 나라 전쟁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말로 할 수 없이 끔찍하게. 뭐 양쪽의 피해가 적지 않았죠. 64년부터 73년 월남전 휴전까지 거의 9년간 파병된 전체 한국군인 32만 명 중에서 5천 명 가량이 죽었고 1만 1천 명이 장애인이 되었고, 그 후에도 32만 명의 장병 중 거의 절반인 16만 명 정도가 고엽제 피해자가 되어서 화공약품 후유증으로 귀국 후에도 병에 걸리거나 죽은 사람들이 엄청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왜 이런 일을 벌리나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이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왜 걷냐고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선택합니다. 가난에 찌들은 삶을 벗어나고자 열사의 땅에 가서 노동자로 일하기도 하고 막장 인생이라는 탄광 광부로 한국도 아니라 독일까지 달려가 그 탄가로 마셔가면서 깊은 갱도에 늘어가 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이 전쟁에 뛰어들어서 목숨 내놓고 싸우지요. 초기 미국 한인 이민자들은 지긋지긋하게 가난을 벗어나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자 말 한마디 통하지 않은 미국 땅에 진짜 목숨 내놓고 온 거예요. 그럼 미국 땅에서 와서 어디서 보통 일하겠어요? 할렘가 같은데 진짜 위험한 지역에서 총 맞아 죽은 한국의 분들 많아요. 진짜 맨몸으로 태평양 건너와가지고 살겠다고 바둥거리다가 또 총에 맞아 죽는 이민자들도 있었고. 왜 이런 일을 우리가 했나? 왜 스스로 고난을 이렇게 스스로 자초하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갔는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이게요, 딱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지난 이틀간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난민 선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고생을 사서하시는 분들을 여럿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기계공학과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연구소에서 일하시다가 주님이 부름받아서 늦깎이 목사님이 되신 분이 본인의 교회 붕에는 진짜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아프간, 시리아, 중국, 우크라이나 등등 약 40여 개국에서 몰려온 난민들을 상대로 업스테이트 뉴욕, 시라큐즈에서 전 교우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난민 사역은 정치, 경제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온 세상을 떠돌게 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이제 한국말에 아주 좋지 않은 표현으로는 거지죠. 유랑자. 이게 난민이에요. 난민이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이죠. 이렇게 난민이라는 말을 들으면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거지 유랑자예요. 아무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 이 나그네 된 인생들에게 오직 예수 사랑으로 끝없이 퍼주고 나누어주는 일, 그게 난민 사역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옷도 주고 집도 지어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컴퓨터도 가르쳐 주어서 미국 사회에 좀 더 빨리 적응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돕습니다. 사실 난민 사역을 통해서 난민들이 그 난민들을 돕는다고 해서 난민들이 한인교회에 와서 한인교회 교인이 되거나 교회 헌금하는 건 아니죠. 난민 사역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도 돌아온 게 없습니다. 주면 끝이에요. 끊임없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섬기는 일. 게다가 복음을 전하면 난민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정부 보조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 펀드를 받으려면 종교색이 없어야 된대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이게 뭐 조건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단순 구제만 하면 이 그렇게 또 이렇게 어려울 일은 또 없어요. 단순 구제만 한다면 정부 등록해가지고 구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아무런 정부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이 오롯이 자기들이 가진 것만으로 난민들을 도와야 됩니다. 정말 처절한 고난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에요. 왜 저들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시라큐스 한인교회 목사님이 그저께 금요일 날 마태복음 25장을 들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든 인생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때에 그 가치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가치는 그때 결정되는 것이다. 지금 사는 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날 주님은 양과 염소의 무리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나누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된 지극히 작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긴 사람들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4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기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이죠. 그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진실로 복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된 사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본문 예수님의 말씀은 그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을 이렇게 다른 말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다 함께 오늘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 마카리오이 호이 데디옥 메노이 헤네켄디카요로 수네스 호티아우턴 에스틴 헤 바슬레이아 톤 우라논입니다. 해석하면 행복합니다.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박해를 받는 사람은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저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을을 위하여에서 의가 무엇인지는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0절에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그 말씀에서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나 손해, 고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내 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축복으로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에서도 갚아주신다고. 그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29절하고 30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화면을 보고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통받은 자들은 어떤 복을 받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고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나 손해보고 박해받은 자는 현세에서 그 손실의 백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 천국을 얻는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요 과거에 신앙생활에 뭔지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다닐 때에는 저는 예수 따라 순종하는 삶은 그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바쁜 인생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까지 나와서 앉아있는 내 인생의 처량에도 보이고 이건 무슨 고생이나. 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 가서도 있어야 되고 또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무슨 메리트 있는가, 이게 무슨 이 안에서 뭐가 좋은 점이 있는가,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질문이었던 거예요. 나 살기도 바쁜 세상에 신앙생활로 또 교회에서 보면 또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큰소리도 나고 이 골치 아프고 고통을 이렇게 사서 할 필요가 있겠나, 전혀 힘들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주님과 교회와 적당히 거리두고 사는 것이 좋다고 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노라고 말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저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이 특권임을 깨닫게 됐어요. 야, 이게 특권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기회를 주신 거구나. 신앙생활은 절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손해만 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신앙생활에 당연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믿음의 시련이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뭐라고 해요? 나중 노년에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위한 고생은 우리가 이 땅에 사서 하는 동안에 있는 고생은 애써 찾아다니며 사서도 해야 되는 미래를 위해서 매우 현명한 지혜로운 투자였던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이유는 모세가 바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이렇게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상주심을 바라왔다는 말씀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한때 잘나가던 바울이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다 내던져 버리고 주를 위하여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가치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성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위험을 당하고 또 기꺼이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부터 주님은 명마르고 여러 번 죽고 그리고 굶주리고 헐벗었던 까닭은 게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붙는다고까지 하면서 고난을 막 자초했던 까닭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저 착하기만 한 바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를 위해서 천국 영원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때를 향해서 달려갔을 뿐이라고요. 바울은 현재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질 장차 나타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밭을 발견하고 나서 그냥 자기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삶을 기꺼이 산제사로 드리는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함께 또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서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와 준 것도 결단고 그 상을 잃지 않는다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거예요. 오늘 죽으나 100년 후에 죽으나 똑같은 삶.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읽다가 한 두 부부가 있었는데 50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미국에서는 보통 돈을 모으면 많은 미국인들이 플로리다 가서 이제 세컨 하우스를 산다고 그래요. 근데 플로리다 아주 비치가에 정말 좋은 하우스를 사가지고 그래서 두 부부가 사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두 부부가 오순도순해가지고 커피 끓여 마시고 또 골프도 치고. 근데 이 해변가가 너무 좋잖아요. 해변가를 걸어다니는데 이게 무료화잖아요. 이 조개를 줍는 거야. 조개를 줍다 보니까 또 조개가 또 형형색색으로 많아. 그래서 그 조개를 또 모아. 그래서 또 조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조개 데코레이션을 만들고. 근데 그것도 아주 시간이 솔찬하게 잘 가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10년을 그렇게 살더니 집안이 다 조개로 그냥 장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뭐냐 하면 저 소말리아 같은 데 가가지고 또 은퇴해가지고 거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선교하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하늘 그냥 갑자기 죽었어. 버스 사고로 인해가지고. 근데 이 두 사람이 뭐냐면 80세예요. 두 간호사로 가가지고. 근데 두 사람의 비유를 하는 거야. 하늘나라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냐고 도대체 하나 옆에 섰을 때 그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 한 사람은 뭘 하나 옆에 정을 하나님 제가 50대부터 은퇴해가지고 30년 동안 살아가면서 제가 한 일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조개를 모았습니다. 조개 장식장을 하나 옆에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보기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번 난민 컨퍼런스에서요 마지막 삶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미국 중부 데이튼 오하이오 난민촌에서 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펜과 게리 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나이가 그래도 좀 드신 분, 은퇴하신 분 같은데 근데 그 두 부부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미국 백인들이에요. 근데 남편 이 게리의 간증이 흥미롭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매우 소극적인 성격이라 난민에게 먼저 거기도 큰 난민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 이곳저곳에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근데 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어느 소통도 안 되고 굉장히 생각도 못 했대요. 그래서 그냥 무료하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렇게 앉아만 있었다고. 그냥 이렇게 누가 와서 얘기하면 듣고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 앉아만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대요. 나는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주여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게 됐대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무엇이나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쳤는데 난민 선교가 자기 눈앞에 막 꿈꾸듯이 이렇게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난민들을 눈에 보이게 됐고 가가지고 이제 say hello부터 하면서 그리고 그 추위에 떠는 아이들 보통 이게 그쪽에는 또 아프리카 쪽에서 온 난민들이 많은데 근데 아프리카 난민들이 그 이제 겨울이 오니까 굉장히 추워해가지고 그 난민들에게 옷 좀 딜리버리 해준 거 자기 안 입는 옷들 갖다 입혀준 것으로 이게 말이 통하게 되면서 서로 간에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부터 난민 선교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얘기가 난민 선교가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거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서로 간에 접근이 쉽지 않고 먹을 것과 옷을 나눠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끊임없는 일들이 있대요. 아이들 학교 문제 말이 안 되니까 학교 어떻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또 병원 문제 서류 작성해 주는 거 끊임없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게다가 미국 사회에서도요 가만 보면 이렇게 난민들 도와주는 것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의적이지 않은 또 미국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닌 이 사람은 그냥 교회 교인이에요. 그냥 일반 서민이에요. 근데 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정말 자기 자신을 많이 희생해야 되는 스스로 엄청난 고난을 자초하는 길이었다 했어요. 그러나 예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근데 그분들의 표정이 너무나 밝은 거예요. 예수 사랑으로 다가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두 부부가 예수 사랑으로 시작한 일에 그냥 처음에 자기 두 부부가 일을 시작했지만 이게 일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난민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런데 점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곳저곳에서 또 재정적인 지원도 있어서 지금까지는 난민 섬 이렇게 난민들을 섬기는 데서도 한 번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참으로 제가 그 말씀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정말 백배나 이 땅에서 받는 거구나. 처음에 자기가 했던 것은 옷 하나 준 건데 그 옷에 100벌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옷이 물론 자기가 쓰는 게 아니죠. 100배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도 떼놓은 당상이 되어졌다는 거. 펜과 게리라고 하는 이분이 그래서 어제 컨퍼런스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이렇게 도전해 주시더라고요. 자기네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 성격도 이렇게 외향적이지 않고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묻고 정말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고 간증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우리가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도전해 주셨습니다. 팸과 게리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면서 많은 고난을 받은 것 같았지만 두 사람이 참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고 천국이 저들을 위해서 천국이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됐다는 것. 그 예비된 그 천국의 상을 두 사람이 이렇게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난민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의를 위하여 받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은 그분들이 받는 축복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장차 앞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의 날에 받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자기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은 사실 환영하고 기뻐해야 될 고난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행복합니다. 의를 위하여 당하는 박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왜냐하면 저들을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단돈 600불에 자기 목숨을 팔아 남의 전쟁에 뛰어들어 싸우려는 시리아 용병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군에게 합류하려는 용병들에게 오래 사는 것이 잠깐 받는 돈보다 훨씬 낫다라고 경고하면서 돌아가라고 경고했지만 1차 시리아 용병은 이미 전선에 합류한 상태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내 인생이 나아질 수 있다면 가끔씩 깜짝 놀랄 만한 결정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용병이 되기도 하고 열사의 땅에 가서 죽도록 노동하기도 하고 지옥 같은 탄광 좁은 갱도 끝에 내려가서 탄가루 마시며 일하기도 합니다.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단돈 몇백만 들고 말도 통하지 않은 이 미국 땅에 와서 살겠다고 태평양을 건너기도 해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묻고 싶은 건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썩어질 돈 몇 푼을 위해서도 목숨 팔아서 달려가는 세상인데 아예 우리도 그랬었지요. 미국에 그렇게 온 거죠. 이 고난을 다 감당한 거죠. 여기서 사는 게 어떻게 쉬웠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했던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몇 푼이라도 더 벌고 집 한 칸이라도 좀 늘려가고 애들 교육이라도 좀 잘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별별 고난을 다 담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고요? 좀 더 나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성급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좀 더 나은 미래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크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성경에는 종종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 없고 천국 없고 이런 얘기. 뭐 그건 가봐야 알고.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천국을 생각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천국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진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때 뭐 천국 같다 이런 얘기해요. 근데 천국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건 정말 환상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축복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다섯 가지인가요? 뭐 이 강건하게 강령 뭐 이렇게 뭐 저기 장수 뭐 이런 축복 다섯 가지인가요? 예?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축복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계산이 안 되는 축복이에요. 이건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메이징한 블레싱. 예. 우주가 측량이 됩니까 여러분? 지구는 측량이 돼요. 지구라고 하는 땅은 몇 킬로인지가 측량이 된다고요. 근데 우주는 측량이 안 돼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얘기하는 그 복을 너희가 받으리라. 누구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천국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현재의 십자가 고난을 기쁨으로 택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고난받으면 정말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나 손해보고 박해를 받으면 이생에서 백변화 받고 내세에서 영생 천국을 모두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행복해져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지고 또 행복합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한 그 축복 천국이 그들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식으로든 쓰임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 생에서도 복을 받아 주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도 내세에서도 영생 천국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